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주제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보면 10월달이 찾아올 때 종교개혁주일과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날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에 대한 참 상징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획기적인 상징적인 날을 따지자면 그 502년 전에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날이 참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매년마다 10월달이 다가오면 종교개혁에 관련해서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을 골라서 그 전에 좀 읽고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올해 읽게 된 책은 16세기 때 쓰여진 책은 아닌데요. 18세기 미국 청교도 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국에서는 발음하는데 그가 그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에 기록한 책자로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구별되는 표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정한 부흥인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그 작은 책자인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 때 인물이 아닙니다. 또 유럽의 인물도 아니고 18세기 미국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지속해온 학자와 교역자로 손꼽히고 개인적으로 이분의 글을 더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책을 고르게 됐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책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짜 부흥과 또 그렇지 않은 가짜 부흥을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그 글이 얼마나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도 유효하고 필요한 글인지를 실감을 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참 놀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성령님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가짜 부흥과 가짜 영적 체험 주장들이 많은지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250년 전의 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폭로하고 또 진단하며 바로잡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올해 종교개혁 기념일을 바라보는 이 10월달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성경 한 권을 시작하기 전에 종교개혁의 주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제를 정리할 때 오로지 또는 오직이라는 라틴어 솔라라는 그 다섯 가지 문구로 종교개혁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라틴어로 하면 그 다섯 가지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리해주는 다섯 가지 훌륭한 구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제라고 붙이지 않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저 종교개혁의 주제라고 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과 말씀과 그리스도와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현실은 그 500년 전 16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50년 전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생각해 보자면 그 25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을 성경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분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한 것처럼 지금부터 500년 전 유럽 땅에서 일어난 기독교 개혁 운동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 묵상하는 종교개혁의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 우리 교회가 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개혁이 되어 가야 할지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을 목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처음 성경 말씀에 속합니다. 편지 형태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빌립보서의 빌립보는 한 도시였던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은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그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은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두루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마다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책망이 담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을 두루 누차 다녔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곳에 여러 지역교회의 설립인원이었고 설립했을 때 사도로서 그곳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도로서 또 그들의 교회를 세운 설립인원으로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요. 또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봤던 이 현상은 오늘날 여러 현대 개신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다시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다시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곧 칭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체계화해서 문서로 남겼던 요한 칼빈은 이 칭의를 가리켜서 모든 것이 회전하는 중심축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카톨릭 교회가 개혁을 해야 했던 이유도 칭의라는 것,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성경적 구원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곧 칭의의 은혜, 칭의의 구원을 바르게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구원을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 질문을 묻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단순히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 법이라는 용어는 보통 좁은 의미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모세오경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옳고 그름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은 모세오경에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바로 거기 법이라고 하신 것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헬라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서 왜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지도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칭의의 역사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럼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완성된 성경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울이 받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따라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렇게 인도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달리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 언젠가부터 바울과 다른 답을 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따라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교 회당, 저기 있는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실히 깨달은 바 나는 죄로 타락한 자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하는 진노를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 같은 3장에서 21절 한 구절을 제가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넘어 21절인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느리느냐 죄송합니다.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말미암았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부정하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죄를 범한 후에 타락한 후에 그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준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알고도 아는 그 법을 온전히 받들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삶에 대해서 무능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그 순간 끊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망가져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법을 온전히 받들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도록 하십니까? 율법을 주시면서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언제나 받들고 그른 것을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 어제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오늘은 또 죄의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내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 지켜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드러난 내 타락의 현실을 내가 정말 맛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그 10절과 12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을 준행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 그 길을 택하겠느냐? 그러면 온갖,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언제나 어김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과연 너희가 그런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다른 것인데 만약 율법의 길을 택하겠다면 율법을 지켜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택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니.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가지를 95%만 이루었습니다. 100%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 그 또한 범법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손색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그분의 뜻을 눈꼽만큼이라도 반대하거나 간과하거나 또는 100%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는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저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 실감하게 된 율법의 저주, 죄인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여기서 그친다면 사도의 이 메시지가 결코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설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이 무서운 현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런 죄인의 피할 수 없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2장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동원하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복음을 증거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분이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량은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치는 어떤 행동이고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동원이 되는 표현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이 안 되는 옛적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분이 댁에 있는 하인을 측은히 여겨 속량해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어떤 자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를 내가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을 나의 책임인 것처럼 품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의 책임처럼 내가 품는 자비를 베풀면서 그의 값을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묶여있는 어떤 값을 타인이 대신 희생적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나를 마치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어디에서 지불하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아들이셨어요. 그런 분이 누리시던 천국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인간의 일생 중에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모습으로 진정한 의인의 모습으로 사시더니 마지막 가서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죄인의 취급, 그것도 정말 이 세상에 더없이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인들. 나무에 달아서 온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배우도록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취급한다. 경고의 메시지로서 나무에 달아 올릴 그런 죄인의 취급을 누가 받으세요?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십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범하셔서가 아니죠. 나의 죄를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는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달리면 영원히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나 대신 죄 없는 그 몸이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속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량을 신학자들은 대리적인 속죄다라는 이 엄청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리적인 속죄. 대리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리적으로 서주셨다. 나 대신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네이튼이 9번이라고 셌어요. 우리를 위해 나 대신 그분이 그곳에 서주셨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대리적인 속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영어로 하면 substitutionary atonement. 이 표현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고 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었던 6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그의 행동이 갑자기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법정 용어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갈 길은 하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검사가 피고인 된 나의 죄를 나열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나열을 합니다. 일생 동안 범했던 죄이죠. 그런데 재판장 대신 주님께서 그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대신 대리적으로 치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의 목록을 검사가 읽었는데 그 죄값이 재판장에 의해 치러집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무엇이 선포됩니까? 무죄가 선포가 됩니다. 어느 법정에서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두 갈래 앞에 그것을 결정하는 법정에서 나에게 영원한 죽음에 대해 무죄가 선포가 되고 나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칭의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 법정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받은 우리들이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 우리를 이런 은혜로 인도한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죠. I like it.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100% 나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고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의 능력을 상실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의인의 모습을 그린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몇 점 받을까 생각하고 전에는 내가 한 60점으로 생각했는데 80점 굿 괜찮아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역사가 무엇인지 칭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의인에 대한 말씀 의인을 묘사하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못 미치는가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를 고백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아, 저 사람들에 대한 봐,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랬던 내가 악인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칭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 저의 주님 되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방편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드리면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렸던 그 리더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복음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르친 구원은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에 대해 반대했던 내용도 이런 맥락의 구원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고 그 후에 범하는 죄를 여러 가지 교회의 지도를 따라 사죄하면서 그 죄를 갚아나가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그 다른 구원, 가짜 복음과 다를 바 없었던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 율법의 저주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저주의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상 그 두 번째 면을 말씀드리면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에는 정서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정서적인 저주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Emotional curse라고 표현하시는데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순종을 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적인 저주, 교회 안에 이 저주 안에 눌려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 왜 그렇습니까? 칭의가 어떤 은혜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속량에 의한 대리적인 속죄에 의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그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몸소 지니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느닷없이 성령님을 언급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속량해 주신 하나님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구원을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과 일치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세례가 있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포할 때 성령의 선물,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영과 동거하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은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처럼 죄인일 뿐이지만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감사히 붙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나의 구원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나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의 구원도 내가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토대를 달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깨끗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만큼 의롭지 못하니까 아직은 아니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히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하면 일본의 그 정치적 우익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을 침략을 했던 그것을 시인을 하지 않고 발뺌을 하고 다른 쪽으로 그걸 좋게 해석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주님 앞에서 회심을 하고 구원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할 때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답은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상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있고 그 안에 그 생각하는 것이 나와 나의 동족에게는 피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시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행실이 즉각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고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분의 순종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그 일본인 친구에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가 잘못된 생각 또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것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붙잡아야 하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내 모습 이대로 영접한 후에 나머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침 9시경이었어요. 성금요일.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6시간 후에, 그 고통을 6시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한 상징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순간 나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면들이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성화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례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주시고 성경에서 거룩한 성자가 붙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구원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포함해서 사실상 거룩해지는 성화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은 즉시 모든 생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좁은 의미로 한 일본인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의 모습 또한 우리가 기뻐해 주고 그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누구를 향해 이 복음을 다시금 전파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헬라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인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다름없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인 나 바울이 받은 구원과 다름없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헬라인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성도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위 사람들이 바른 행실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의 빛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과 씨름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의 행실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확신은커녕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어? 이 분야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망가뜨리는 나의 모습.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칭의를 통한 대리적인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복음의 내용을 보고 또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 중에 우리 마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구역 모임 때도 이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인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앞세워서 주님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언하는 거, 병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는 한국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저기는 영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 저기 가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데 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부적절하더라도 그 교회를 함부로 이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놀라운 일 종합세트로 사람들이 주여 저희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주님 저희를 좀 받아주세요. 무엇을 바탕으로 받아달라고 합니까? 주여 저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바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문이 닫힌 데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저희를 받아주세요, 저를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유일한 우리의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저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고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민망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천국 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집중하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요.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주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구원에 대해 다시 재정립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두 번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도 일어나야 됐고요. 250년 전에도 일어나야 됐고 오늘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조명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리적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신 마음과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저희 자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가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고 오직 무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사실을 묵인하고 간과하며 한없이 타락했던 그 500년 전의 시대만큼 또 저희도 이 사실을 묵인하고 간과하는 가운데 저희가 다른 복음을 붙잡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되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묻은 그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